이 아침에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은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쓴 것처럼 그러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 속의 평강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혼들이 또 한번 정결케 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속한 지체들에게 정말 말씀을 삼하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거듭나서 다 중생의 씻음 가운데서 주님의 몸으로서 은사를 받아 아버지, 주님의 몸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추가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참 이제 그들이 70명이 먼저 들어가서 한 60만까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결국 그 타국인 가운데서 종살이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식량을 의지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나중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또 종살이합니다. 그러다 또 주님이 끄집어내고, 이게 연단이죠. 세상 말에도 냉탕 온탕을 들락날락 해야만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대신에 저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똑똑하거나 자기들이 특별한 것으로 알면 교만해지니까 어떤 계획 속에서 분명히 종살이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과부와 아비 없는 아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고 고아는 아비 없는 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이들을 돌보라, 뭐 괴롭히지 않는 건 고자로 돌보라.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60이 넘은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러한 60이 넘는 과부를 돌보되,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로 돌보게 하라,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주라. 물론 고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특별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주님께 올 때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깍제깍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의 정말 남편으로서 도와주길 원하고 아비가 없는 고아들을 진짜 아비로서 도와주길 원하죠. 사실은 남편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참 남편은 우리 주님이고 참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육신적인 그 의자 곳이 없는 과부와 고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남에게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에서 설교하시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성전은 바로 그 이 강대상이 있고 바로 문이 있으면 그 옆에 헌금궤가 있었어요. 헌금궤가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오더니 두 렙돈을 땡그랑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주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뭐라는가 하면은 저 과부를 보라 그랬어요. 저 과부는 전 재산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과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설교하는데 뭐 과부가 늙은 노인이 와가지고 동전 몇 개 떨어뜨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과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주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과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칭찬하고 참 많은 것을 넣는 것보다도 얼마를 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가 우리가 봐야 돼요. 신명기 2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둥지를 트고 있는 거, 둥지를 트고 있을 때 그 고고까지도 눈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믿질 않아서 그렇죠. 주님께서 너희가 믿을 수만 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없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합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것을 행하면 된다. 항상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 요거를 지키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요거 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한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죠. 너희 자신이 너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나 구하는 것을 받나니 이는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행함이라. 세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거. 절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건 뭔가 하면 무관심한 거, 그건 미움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차라리 미워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는 이거는 미움보다 더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도 서로 미워하면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기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새의 둥지가 길가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새끼들이거나 알들이거나 그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네 앞에 만나게 되거든 너는 어미 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니 새끼가 있는데 그 어미 새를 잡아버리면 새끼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 어미가 뭐라도 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그 새들까지도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비 없는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4절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그랬어요. 되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 사람들, 재판관들을 사용했죠. 정치인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칼을 가져 죽이신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진노가 뜨겁게 다가온다.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칼을 가지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 종교라는 말을 했죠. 종교, religion. 참 종교가 뭐냐. 요즘 종교를 많이 찾죠. 종교다, 종교다. 참 종교. 참 종교. 요즘에 하는 얘기 종교 말고 진짜 종교. 진짜 종교와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참 종교인,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이죠, 이게. 참으로 믿는 사람. 인간적인 종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신앙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과부와 고아가 없는가, 이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돼. 누구 만날 때 교회에 누가 와도 저 사람이 고아인가 과부인가, 이것을 봐서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60이 넘은 과부는 한 분밖에 없죠. 우리 김기혁 권사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분을 그분이 참 교회를 못 나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지난주에 갔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교회에 와 있는 과부 중에 정말 친족이 없는 과부들은 교회에서 내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5장 3절부터 보면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향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욕이 강해지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혼인하고자 하리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관심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켰어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은 그 과부가 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면 당신 남편이 연옥에서 조금 감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전 재산을 바친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게 돈이 많은 거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캐톨릭이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그래서 새것이 없나니.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영적인 후손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후손도 있고 사도바울의 후손도 있고 베드로의 후손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괴롭혔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의 종교인으로 많고 그들이 다 대접을 받고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다 그냥 교회를 휘두르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착실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2절로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칼과 기근으로 소멸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찾아보겠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도 똑같다 이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14장 12절 보게 되면 11절 보면 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라. 옛날에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전염병으로 소멸시킨 경우가 많죠. 그때 내가 말씀드렸도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진리보다도 거짓 것을 듣기 좋아하고 참 육신의 복을 위해서 참 점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고 이제 그 칼은 지금의 신약시대 칼은 언제 오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내려오실 때 넓적다리에 칼을 찼다고 그러십니다. 그 입에서 칼이 나왔다고 그러십니다. 큰 칼이 나왔다. 그때 주님이 칼을 사용한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종말론자라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몰아버립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영이 다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때부터 척이랬지만 지금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다. 천년을 하루처럼 참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무슨 심판이냐 있기는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조롱하는 자가 있겠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그래서 참 동료 종들을 때리고 괴롭힌다고 그랬죠. 그러나 참 때에 따른 양식을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종이 어디느냐. 그 종은 칭찬을 받아. 때에 따른 양식이 뭐죠? 지금의 어느 때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소망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때예요. 저녁 때 먹을 음식이 따로 있고 아침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죠. 지금은 저녁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단단하게 먹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일 때에 지금이에요. 지금 젖같은 음식을 먹이는 사람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단단한 것을 먹고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쁘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때 뭐 받을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두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거 들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을 바라야 돼. 어떤 사람이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그러면서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할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다시 이 값을 치른 땅을 인수받을 것이다.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국 분들은 목사님들은 그걸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드문지 모르겠어요. 에? 이 땅을 주님이 인수하러 오신다. 이건 뭐 그리고 에덴에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지금 페르사만 지역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예요. 팔레스타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고 서로 찾아달라고 교황도 그곳에 가서 쓰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에덴 자리입니다. 에덴 자리이기 때문에 에덴이 지금 바로 저 터키의 아라산과 왼쪽에는 지중해와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의 중심 부분이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첫째 아담은 에덴을 뺏겼지만 마지막 아담은 뺏긴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왕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도 그 주님의 신부가 돼서 다스리는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오늘로 살 때에 모든 걱정 근심 물러가고 그러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는 마음 둘 곳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도 없고 온전한 평강을 줄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테러와 공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경제도 점점 악해져서 이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환란이 시작되면 전쟁과 기근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을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공중에 나타난 이 일과 더불어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사실 때 품었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술렁이고 있으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천지를 붙잡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요동치 않고 바위 틈에 숨어서 피난처가 되는 주님 반석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